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정상들과 가진 사자간 전화회담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공세 중단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 4개국 정상들은 오는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만나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반군이 체결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휴전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지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은 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한이 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 논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바그다드의 이슬람 시아파 교도 지구인 카드하미아 마을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1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번 범행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없지만 수니파 무장세력은 시아파 교도들을 겨냥해 자주 폭탄 테러를 자행해왔습니다. 이어 북부 외곽의 후세이니아 마을에서도 두 번째 폭발이 벌어져 두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계 대형은행인 HSBC 스위스 지사가 부패한 정치인들과 부유층들의 탈세와 자산은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가 폭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국제범죄자들과 정치인, 왕족 등의 고객들에 대한 HSBC의 비밀문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은행의 고객들 가운데는 마약 조직과 무기 판매상, 또 도피 중인 다이아몬드 상인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협회는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의 도움을 받아 비밀문서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이 은행의 전세계 고객 10만여 명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HSBC 은행은 자사의 규정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또 최근 수년간 근본적인 개혁 작업을 벌여왔다며 신고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기부를 가장 많이 한 50명이 98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7.5% 상승한 것이라고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기부 전문 매체 더 크로니클 오브 필랜스로피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 기업인들의 수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이들의 기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또 기부 서열 상위 10명의 기부액이 62억 달러로 전 세계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부 순위 1위는 컴퓨터 업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1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영국인 가수 샘 스미스가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상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소울풍으로 지난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은 스미스의 Stay With Me는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미스는 또 최우수 신인상을 받았고 그의 앨범 In the Lonely Hour을 통해 최우수 팝 보컬 앨범상도 수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대화에 나설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til the North Koreans demonstrate that they're serious, it's important to sustain the pressure.
미국은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회담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대화에 나설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한 동맹이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다며 두 나라 공조 속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9일 서울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비핵화 방침을 세우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Until the North Koreans demonstrate that they're serious, it's important to sustain the pressure.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진지함을 보여줄 때까지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또 이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선 결정된 게 없고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ll premature because there is no decision on it and if we are to move forward it'll be in full.
블링컨 부장관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적 체계이고 북한의 위협에만 대응하는 체계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면 한국 정부와 완전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번 방안의 의미에 대해 부장관으로서 첫 출장지와 첫 일정이 각각 동북아와 서울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이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이 지역과 미한 관계에 두고 있는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매우 강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올해 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두 나라 모두 미국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마주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길 계속해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에 앞서 조태용 1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북핵 문제 그리고 지역 정세와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남북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일 순방차 취임 후 처음으로 8일 한국을 찾은 블링컨 부장관은 10일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수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수주 안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은 현재 거의 합의에 이르러 최종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그동안 미국의 통제를 받아왔던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무기와 관련 없는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74년 체결된 원자력 협정의 만기는 지난해 3월로 이에 대비해 두 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개정 협상을 벌여왔지만 핵심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임시 방편으로 기존 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 유지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을 낮추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BOA에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보도가 정확하다면 즉각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미한 연합군사 훈련은 투명하고 방어적 성격으로 40년간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다음 달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무력 시위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를 미국과 한국에 보내는 북한의 전략적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South Korea was the United States that
외교 통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도발적인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자신들 방식의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지난 6일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선보인 것은 우려스럽지만 나름 긴장 수위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한 정책 당국자들의 전향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의 렐프코사 소장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센 대응을 피하면서 쉽게 주의를 끌 수 있는 저강도 도발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무시한 것이 되지만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 시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8일 발사한 단거리 전술 미사일에 대해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기습 발사가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8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통상 북한의 단거리 전술 미사일은 고체 연료로 돼 있기 때문에 즉각 발사가 가능하며 매우 위협적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확실히 단거리 전술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9일 브리핑입니다.
통상 그 단거리 전술 미사일은 북한 것은 고체 연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사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렇게 위협적인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8일 오후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동해상으로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원산 지역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동해 동북방 방향으로 2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소위 정규군 창설 67주년에 맞춰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또 이 발사체 발사 이틀 전인 지난 6일 원산 앞바다의 고속함에서 KN 계열로 추정되는 함대함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미한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입니다.
특히 이제 해군 전력을 최근에 들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 해군 전력의 가장 근간이 되는 최신형 대한미사일 공개함으로써 이 북한의 해군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곧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여 특히 당시에 들어올 이 항모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전력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려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10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백악관이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지난 6일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남은 2년간 펼칠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9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는 대체로 지금까지의 전략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제 분쟁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개입 자제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테러 세력 척결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화나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하지 않은 채 비핵화 결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중대한 위험에 기인한다며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결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언급됐습니다. 백악관은 무책임한 나라나 테러 분자들의 잠재적 핵무기와 관련 물질 사용이 미국의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한 나라들과 개인, 단체들이 핵과 생화학무기 혹은 관련 물질들을 입수하거나 개발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 강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영유권 분쟁이 지역 내 위기 고조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적하며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와 인권 개선, 중국군의 현대화 등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 호주와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 관계를 더욱 현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밖에 미얀마 등을 예로 들며 폐쇄적 국가들의 개방과 민주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미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상봉 행사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설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무반응으로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역시 가장 고통스럽고 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 정부가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도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설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상봉행사가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6.1재 장관은 이와 함께 5.24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남북 간 대화나 협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24 조치는 과거 북한의 도발로 인해 취해진 조치인 만큼 무엇보다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6.1재 통일부 장관입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는 이 5.24 조치를 정부가 선해제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대 여론도 저는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저는 정부가 어떤 그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 장관은 또 현 시점에서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를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지금 단계에서는 비공개 접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유 장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5월 러시아 방문이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여러 고려 사항들을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가 여부가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 전 세계 종교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5일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이노프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세계 11개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세계적으로 종교 소수자들이 종종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고 생명을 앗아가는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 의회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으며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당하며 끊임없는 학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이슬람 수니파 테러 단체 ISIL이 시리아에서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례, 중국에서 기독교 목사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부부가 공개리에 산채로 불태워진 사례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며 미국은 종교 때문에 소외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 정부가 각국의 배교, 신성 모독 관련 법안을 폐지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존 튠, 로저 위커, 존 부즈맨, 로 포트먼, 마르코 루비오, 레임스 랭크포드,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 국방부가 북한 군 장교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세금을 허비한다는 국내 정치권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공영방송인 RTS 등 현지 언론들은 6일 스위스 국방부가 북한군 장교들에 대한 국내 연수 프로그램 재정 지원 중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북한군 장교들에게 제네바 안보정책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북한군 장교 8명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미화 17만 4천 달러가 투입됐다고 스위스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은 일부 스위스 의원들이 지난해 북한군 장교들의 연수에 문제를 제기한 뒤 논란이 커지자 율리 마우러 국방장관이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논란은 스위스 육군 장교들이 북한군 장교들에게 사격을 가르치는 영상이 현지 매체에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언론들은 사격 연습이 북한군 장교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 의회 외교위원회와 안보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스위스 정부가 극도로 순진한 발상을 갖고 나쁜 투자를 했다며 북한군 장교들에 대한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스위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독재 정권의 군사 연습에 허비했다는 겁니다. 스위스 정부는 당시 폐쇄 국가들의 국제 편입과 교류 확대를 위해 북한군 장교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훈련이 북한 같은 나라의 개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었습니다. 북한군 장교들이 수강한 프로그램은 대량 살상 무기와 테러, 인권 탄압 등 국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스위스 공영방송은 특히 참가자들이 아랍의 봄 같은 민주화 시위를 주제로 군대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관해 토론하는 수업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또 북한군 장교들의 연수를 통해 남북한 군 당국 간의 교류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관의 웹사이트 검색 결과 한국 국방부의 김신숙 현 국제정책과장과 북한인민군 소속 문명조와 김철준이 함께 강의를 참가한 뒤 관계자와 촬영한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장교들에 대한 연수 재정 지원은 중단됐지만 북한 정부가 비용을 제공하면 프로그램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974년 북한과 수교한 뒤 제한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웹사이트에서 북한과의 교류는 평화 촉진과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스위스 개발 협력청을 통해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과 스위스의 지난 2013년 교역 규모는 84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가 스위스를 방문했고 지난달엔 수도 베른에서 열린 관광 박람회에 북한 국가 관광총국 대표가 참가해 관광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2013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상업적 교역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2,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교역 규모보다 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민간단체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은 2,300만 달러로 전체 교육액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는 미북 간 교육 품목 수도 2013년에 2배가 넘는 13개에 달했습니다. 대북 지원 품목 다음으로는 방사선 의료기기가 16만 3천 달러, 수술용품이 8만 7천 달러, 수술 의료기기가 3만 달러, 실험실 연구 장비가 2만 9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 역시 대북 지원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출은 5만 1천 달러를 기록해 2013년에 20%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플라스틱 제품도 6천 달러를 기록해 2013년에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신발류 수출은 8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산업용 측정 표시 장치가 6천 달러, 상업용 인쇄물이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은 일반 한국민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민들은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전문성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34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사 때보다 52달러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일반 한국민과 비교하면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소득 수준의 차이는 탈북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19개월로 일반 한국민의 67개월보다 크게 짧은 점도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지만 탈북 취업자의 한 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일반 한국민 44.1시간보다 3시간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탈북자의 고용률은 53.1%, 실업률은 6.2%로 집계돼 지난 2013년에 51.4%와 9.7%와 비교하면 다소 호전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한국민의 고용률 60.8%와 실업률 3.2%보다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직이 53%, 일용직 20%, 임시직 16%, 자영업 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 유형은 단순 노무가 33%, 서비스업 23%, 기능원 12%, 사무직 8% 등으로 조사돼 탈북자들이 직업 선택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의 80%는 국가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 소유 주택이 6%, 타인 소유 주택 14% 등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처럼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는 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에서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4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거나 각종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탈북자들은 결혼과 재혼 문제에서 일반 한국민보다 더 개방적인 특성을 보였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9%나 돼 일반 한국민의 47%보다 1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 후 가사 분담에 대해서도 탈북자의 62%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일반 한국민 48%보다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이 9일 발표한 지난 2013년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 탈북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2014년 탈북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지역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이르는 어장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현재 어장보다 81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난 1,600제곱킬로미터까지 조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서해 꽃게잡이의 봄 조업 기간인 오는 4월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경기 무대에 함께 서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북한 태권도 선수들을 참가시키려던 두 연맹의 계획은 뒤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선수들이 오는 5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시범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장웅 ITF 총재가 밝혔습니다.
우정세 집행의 일환으로 이번에 WTF 조동훈 총재 쪽에서 초청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북한 선수들을 비롯한 ITF 소속 인사들이 참가하는 건 처음입니다. 장웅 총재는 6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정원 WTF 총재가 지난해 11월 12일 이메일을 통해 초청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달 초 공식 초청장을 ITF에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총재와 장 총재는 지난해 8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만나 두 연맹의 발전적 협력을 약속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총 4개 항으로 이루어진 의정서에는 상호 인정과 존중, 상대방 대회 교차 출전,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추진, 그리고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의 합의 사안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두 연맹의 이번 공동 무대 마련은 의정서에 기초한 첫 실천 조치가 됩니다. 북한 선수 15명, 외국인 선수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될 ITF 시범단은 실제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고 개막식이나 폐막식 등 공식 무대에서 시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ITF의 유럽 대륙 선수권 대회 기간과 겹쳐 5명의 외국인 선수를 시범단에 합류시켜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게 장 총재의 설명입니다.
팀은 구성이 됩니다. 되는데 조선 태권도인의 데모팀 사람들 선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고 외국인 포함이 좀 문제입니다.
시범단을 이끌고 5월 대회에 참석할 장 총재는 두 태권도 연맹의 오랜 노력 끝에 의정서에 담긴 단계적 협력의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부상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양측이 서로 다 개방해서 경기 서로 막 다 참가하게 하고 이런 그 물꼬를 그 터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연맹에 소속된 선수들이 서로의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상대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와 행사에 교차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WTF 소속 선수들에게만 주어졌던 올림픽 출전 자격이 언제 ITF 선수들에게 열리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두 연맹이 의정서에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기로 못 받고 그 시기를 빠르면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을 겸하고 있는 장 총재는 북한 태권도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선수들에게 단증을 수여할 수 있는 WTF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국에는 WTF 협회가 있습니다. 평양에는 WTF 국가협회가 없습니다. 국가협회가 있어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 총재는 영국, 푸에르토리코 등 ITF에 소속된 다른 나라 선수들은 출전 자격을 얻은 뒤 리우올림픽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며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인 Feed the Children이 지난해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북한의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상주 사무소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Feed the Children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코리 고든 씨는 지난해 북한에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식량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tarted work there and we have shipped now 4 containers so far. So again, it's a new program. However, we've provided a little over 575,000 meals.
고든 씨는 4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Feed the Children의 대북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난해 북한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드 더 칠드런에 전달한 식사는 바이타밀로 불리는 영양 강화 식품으로 콩과 보리, 쌀을 섞은 것입니다. 고든 씨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서는 바이타밀을 일반 쌀에 섞어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며 아이들은 쌀밥보다 더 특별식으로 반겼다고 전했습니다. 고든 씨에 따르면 바이타밀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가격은 미화 5천 달러로 한 봉지당 3센트에 해당합니다. 고든 씨는 지난해 7월 지원품 분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9개 고아원을 방문했다며 당시 고아원 관계자들과 의사들, 정부 당국자들 모두가 단백질과 영양소가 강화된 바이타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지원에 대해 여러 번 감사를 표하며 더욱 많은 지원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든 씨는 앞으로 식량 외에 구충제와 비타민 A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며 대북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will continue expanding the program, working first with the orphanages, and then expanding to the schools.
우선 고아원들과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어 영양 강화식품과 비타민 A 구충제 그리고 의료 지원과 농업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든 씨는 특히 Feed the Children이 북한의 상주 사무소를 둘 계획이라며 북한 측에 제시한 약정서에 지원품의 분배 감시를 위한 사무소 설치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엔 기구들과 유럽의 6개 구호단체들만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고든 씨는 어떤 아이도 배고픈 상태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Feed the Children의 설립 목표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 이상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에 설립된 Feed the Children은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 20개 나라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이 단체를 미국에서 24번째로 큰 자선단체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석탄은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근래 들어 수출액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석탄으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부터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모두 11억 3천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8%나 줄었습니다. 섬유 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 2.4% 감소한 데는 석탄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경색된 북중 관계가 양국 교역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석탄에 관한 한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북한보다 더 큰 규모로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들 역시 지난해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석탄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 경기가 둔화된 데다 환경 규제마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석탄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중국 정부가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은 수입 석탄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폐기하고 10월부터 3에서 6%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새 환경 정책도 북한의 석탄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발전을 위한 석탄 소비 비중을 현재의 66%에서 오는 2020년까지 62%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오는 2030년 이후 무공해 에너지원의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는데 협정 발효 2년 뒤부터는 석탄 수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트라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는 또 열악한 채탄 장비와 수송수단, 미숙련 인력의 강제 동원, 또 자본과 기술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석탄 채굴량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증세복지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군요.
네,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증세와 복지 논란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세금을 올리는 것,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문제와 더해서 그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그 어떤 복지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그 심오한 그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력을 다하지 않고 세금만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의미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일었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도리인데 이런 도리도 다하지 않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부담을 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그것이 과연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시작으로 연말 정산 파동 등 잇따라 세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정부 상황에 대해서 증세로 복지를 하려 한다, 이렇게 꼬집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또 여당에서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들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박 대통령은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도 검토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 오늘 박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대선 공약 기조를 흔들고 있는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증세 복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와 함께 구제역 청정 지역이었던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돼지 600여 마리가 살처분돼 방역당국이 또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동차와 사람들의 이동을 대비해서 오는 11일 전국에 일제 소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의 한국 전역이 조류독감과 구제역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류독감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동북쪽 중랑천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서울 방역당국은 25개 지자체 구 지역에도 예찰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8형입니다. 일단 서울 시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약 2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분뇨, 알껍데기 등의 이동과 반입,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뭐 인구가 1,000만이고요. 자동차도 너무 많은 대도시여서 네. 이 바이러스 차단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조류가 많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인데요.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우리에는 법개를 씌우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국 언론의 보도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을 태우고 다닐 때 쓰는 유모차인데요. 네. 강아지 한 마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기사의 제목은 개도 고령화 시대였고요. 뭐랄까 젊음을 되찾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안티에이징 애견용품 인기 이런 부제목이 붙어있었습니다.
네, 자, 나이 많은 개를 위한 용품이 인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애견 인구, 그러니까 강아지를 뭐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는 인구를 1,000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가족의 개념으로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 이 몸에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뭐 털 깎고 발톱 관리하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관리인데요. 산책을 시키는 등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개들이 보통 10살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노령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들을 위한 상품이 인기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 1월 한 달간 이 노령견을 위한 전용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한 15% 정도 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노령견을 위한 상품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맨 먼저 전용 사료가 있습니다. 개 전용 유모차가 있고요. 영양제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움직임이 적어지거나 불편한 개를 위한 상품들인 셈입니다.
이 노령견 전용 사료가 일반 사료와 많이 다른가요?
네, 저도 개를 키우고 있지 않아서 잘 몰라서 네. 많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애견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에도 이런 자료가 많았는데요. 노령견에 맞춰서 영양적 균형을 조절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개들이 움직임이 적어서 비만이 되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조절한 영양소가 잘 갖춰진 그런 사료입니다. 주로 닭고기나 계란,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이 주가 되어 있는데 단백질의 그 함량을 좀 조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은 이 개도 병에 대한 회복 능력이 더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비율을 고려해서 전용 사료를 만든 것도 있고요. 뭐 관절 질환, 심장 질환,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서 맞춤 사료를 주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개 전용 유모차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많이 팔립니까?
네, 뭐 정확한 대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역시 한 26%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개를 위한 유모차, 일명 개모차라고 표현을 네. 했던데요. 관절이 약한 노령견을 위한 이동장치입니다.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밀어주는 유모차에 타 있는 자리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 아마 눈길이 절로 가는 광경일 것 같은데요. 뭐 이외에도 노령견에 필요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 공급해주는 노령 전용 그 영양제 매출도 뭐 39%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가 이렇게 디스크에 걸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 뭐 잘못 뛰어내리거나 움직임이 잘못돼서 디스크 증상을 앓고 있는 개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치료해주는 전문 동물병원, 한의원, 이런 광고를 붙이고 달리는 버스, 서울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 9시에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out of the pictur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너 혹시 이번 주에 우리 배구팀에서 뛸 수 있니?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우리 팀 최고 선수가 다리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게 돼서 그래. 라고 하자 제가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ut of the pictur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Today's expression is out, O-U-T. Out of, O-F, of the, T-H-E, the picture, P-I-C-T-U-R-E, picture.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If something is out of the picture, it means that it is not important, not involved, or no longer relevant in a situation. Out of the picture는 더는 중요하지 않는, 더는 관련 없는, 또는 어떤 특정한 일과 상관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자기 배구팀 최고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간다고 제게 대신 뛰어달라고 부탁했죠.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라고요. 이렇게 out of the picture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상관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Kyle is out of the picture today with an arm injury 라고 하면 Kyle은 팔 부상으로 오늘 출전 못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odney is likely to win this game with Eric out of the picture now 라고 하면 에릭이 탈락했으니까 로드니는 이길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out of the pictur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Let's review. If something is out of the picture, it means that it is not important, not involved, or no longer relevant in a situation.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UI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Good 밤 9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